이사야서 4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다 같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연초였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헌금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교회 2025년도 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성탄절이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 설교를 잠시 멈췄더랬어요. 그래서 이 41장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4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뭐 할 말 있어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래서 그때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Confrontation, 직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상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You're nothing 이라는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다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데리고 올 거야. 북쪽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하신 거는 아니에요. 41장의 2절에 가면 한 사람을 또 세우겠다 이런 얘기 하셨댔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이따가 우리가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야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요. 혹은 가게가 불경기에 좀 힘들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좀 실력이 있고 경험도 좀 많고 아, 이 사람만 데리고 오면 뭔가가 짠하고 잘 풀릴 것 같아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사람 스카우트 해갖고 올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좋은 사람 없어요. 이거 맡아서 할 만한 사람 없어요. 막 물어보다가 happen to be 그냥 우연히 짠 하고 만나서 한 사람을 스카우트 해갖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교훈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마라면서 또다시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1장 전체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도를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님을 중학교 때 믿었으니까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꼭 쓰시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면서 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데 가끔은요, 이건 객담이에요. 죄송해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은 장로님들이 아주 가끔씩 있었어요. 아주 가끔씩. 그런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저도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습관처럼 있는 단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두 개로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여러분 성경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41장 2절에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41장 2절에서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교를 조금 어렵게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41장 구도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41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질문식으로 던지셨어요. 41장 2절 앞에 자막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질문형으로 이야기하시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갖고 올 거냐. 질문 던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절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뭐예요? 누가? 여기서 누가예요? 내가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2절에서 야, 누가 그 북방에서 사람, 그러니까 동방에서 사람 데리고 올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너희들 할 말 없지? 잠잠하라. 조용히 해. 말할 자격이 있다고 떠드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1장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일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장과 41장부터 시작해서 배경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0장까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41장부터는 유다 나라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한 나라, 즉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1장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4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내가 한 사람 세운다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 좀 읽으셨다는 분은, 그리고 오늘 설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라고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동방에서 사람을 깨우겠다 그랬어요. 25절에서는 북방에서 데리고 온다. 그럼 뭔 소리래요? 지금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동방에서, 25절은 북방에서, 성경이 너무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질 텐데 좀 잘 안 들리더라도 지도를 볼게요. 아수르 시대의 지도인데 상관은 없어요. 아수르가 있고요. 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여기서 발언을 하고, 바벨론이 발언한 이 지역에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이 여긴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동쪽이죠. 그렇죠. 동쪽이죠. 그런데 바로 동쪽으로 오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 이제 제가 또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잖아요. 전쟁 영화 같은 특별히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이제 총사령관을 임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왕이 무슨 칼 같은 거 뭐 하나 이제 사인처럼 뭘 하나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전쟁을 치를 때 지금 정복 전쟁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을 하나 차려야 하네요. 그걸 본영이라고 그래요. 본영을 하나를 딱 차리고 이제 장군들을 딱 파병을 해서 막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본영이 옮겨지죠.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를 때에 북쪽으로 가면서 본영이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이제 남쪽으로 팔레스틴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북쪽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25절 끝에 가면 그가 이를 때에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는요 아주 잔인하게 짓밟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이해를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옛날에 세탁기 없을 때, 아니 세탁기 있어도 마찬가지죠, 이불 빨래 어떻게 하셨어요? 큰 다라이에다가 시뻘건 고무 다라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호수에다가 물로 해서 이제 물 좀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걸 짓밟잖아요. 그걸 짓밟는데 저하고 동생하고 손잡고서 이렇게 짓밟았거든요. 짓밟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뭐라 하냐, 야 그거 좀 세, 확 밟아라 좀. 세게 밟아라 뭐 이러신다고요. 저는 이제 한 1분 정도 하고 저는 빠져나가요. 힘들어서 빠져나가고 제 동생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이제 엄마가 그만해라 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짓밟는다예요. 살살 밟으면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밟을 때도 마찬가지죠. 벽돌을 굽는데 흙만 가지고 벽돌을 하면 힘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요즘 핸디맨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흙 안에다가 거기다가 뭐 해요? 이 뭐지, 잡초 아니요 잡초랜다. 마른 풀 같은 거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같이 이기잖아요. 그때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밟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하고 같은 거예요. 고레스 왕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가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6절에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누가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했느냐? 누가 이전부터 이것을 알게 했느냐? 누가 처음부터 이거를 알게 했느냐라는 말. 즉 고레스가 일어나서 서쪽으로 와서 이렇게 정복전쟁을 할 거라고 미리 얘기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여기서 미리 얘기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무서운 것이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요거 듣고 주무셔야 돼요. 지금은 일어나실 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공격했다가 일단 물러는 갔지만 굉장히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죠. 당시 상황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한참 후에 한 200년 후에 200년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한 200년 후에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오는데 진흙같이 밟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우상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누군가 하면 이게 문제예요. 우상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인 신들 중에, 지금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그 신들 가운데 이거를 처음부터 알게 한 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까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나만 믿어야 되는데 왜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야? 왜 세상을 향해서 기웃기웃하는 거야? 마치 저거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고, 저거 없으면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저거 다니면 망할 것 같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였으며, 누가 너희를 처음부터 영생을 허락했으며,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힘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탄하듯이, 에휴, 누가 처음부터 이거 알게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영어 성경 ESV 성경에서 양쪽으로 다 아쉽게 번역을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게 제가 좀 많이 쓰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지만 좀 읽어볼게요. 괄호치고 뭐라고 했어요? 예이. 이게 뭐예요? 아싸,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 걸 한번 보세요. There was none. 그리고 두 번째 예 하고 난 다음에 none who proclaimed, 아무도 선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one who heard your word,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 누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아싸, 그것 봐, 나밖에 없지. 하나님이 온전히 가지고 계신 전지하신 능력,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단 한 번도 우상들과 공유하겠다고 쉐어 버튼 누르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27절과 28절에서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또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에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이제서 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해주셨어요. 우리 1장부터 40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한 거잖아요. 니네 말 안 들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까지 다 예고해 주셨잖아요. 니네 말 안 들면 이렇게 된다니까, 야, 정신 좀 차려. 그 이야기를 40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1장에 들어와서는 구원의 선포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선포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이사야에게 전해주고 난 다음에 너만 알고 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설교 듣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1절에 주께서 부르시니 라고 했어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보내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보내기 위함이에요. 지금 배너를 새로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이제 이번 주 중에 붙일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Now you are entering mission field. 우리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선교지로 보내는 곳이에요. 그 선교지가 맥도날드가 됐든 그 선교지가 호텔이 됐든 그 선교지가 우버를 운전을 하는 곳이든 그 선교지가 가정이 되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또다시 결론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름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냄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메시지가 뭐냐면 대답할 자가 없다예요. 대답할 사람 있어? 질문할 사람 있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8절 보세요.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서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의 대상자들, 대상의 신들 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들이 수백 개가 있다고 한들 그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저는 경험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암자에 들어가서 철야 불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암자에 들어갔는데 그냥 동굴인데 그러니까 바위인데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 암자처럼 만들고 불상을 갖다 놨는데요. 수백 개는 좀 뻥이고 백몇 개 되는 것 같았어요. 세다가 못 셌으니까. 근데 제일 작은 불상이 요만했었어요. 요만한 불상까지 있어요. 거기서요. 철야 불공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중학교를 어느 학교로 가요? 미션스쿨을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예수 믿었어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치성을 드리고,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을 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들의 구원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을 책임지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도 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방법조차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고레스 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직 그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치지도 않았고 바벨론이 아직 유다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시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십니까? 약간 곁길로 나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저희 노회에서 그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수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서 2세 목사님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잡을 줬어요. 제가 같이 좀 하자고. 한국말 할 수 있는 2세 목사님들이에요. 아, 근데 머리가 달라요. 저희하고는 머리 돌아가는 게 달라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AI에다가 탁 돌리면 돼. 근데 AI도 저는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써서. 근데 AI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내고 하면 더 잘 된대요. 그런데 300몇 불짜리가 있는데 30일 동안 free trial 있대요. 저 30일 딱 쓰고 안 하면 됩니까? 아, 그렇게까지 머리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영어로 문서가 나왔어요. 문서가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분명히 영어 알파벳으로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움은 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명의 기기가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완벽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도 지금 AI를 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세요. 이거 해주신 현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파이널라이즈는 기계가 못한답니다. 사람이 해야 된답니다. 기계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아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29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보라가 뭐예요? 잘 들어. 마지막이야. 잘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두가 두 개, 두 개씩 반복하고 있어요. 헛되며 허무하다. 바람이요 공허하다. 무슨 말이에요? 꽝이다예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게 있으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에요. 맞으면 아멘. 그런데 도전은 뭔가 하면 근데 왜 자꾸 옆눈질하고 곁으로 곁눈질하고 기웃기웃하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저거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도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헛된 것 따르지 말라예요. 헛된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